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말라기는 11조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을 말씀하고 있다. 말라기는 11조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을 말씀하고 있다.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계속되는 말라기 2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대로,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이익이 되는 식으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음으로 인한 그 부작용들을 이제 보여주는데, 근데 이방에가의 그 결혼의 문제가 또 발생하고, 심지어 결혼한 사람들은 자기 정욕 때문에 조강지처와 이혼을 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아주 간결하고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돈 문제,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그 관계, 그리고 세상 문화와의 혼합이 어떤 상태인가 하는 거거든요. 성경의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 인권 존중, 공평, 정의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약자들에 대한 태도예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그래서 이 빈익빈 부익빈 현상이 점점 치우치는 것이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과의 연합, 이런 분위기에 쫓아가는 그런 이방인들과 그 문화와 그들의 가치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 이방과의 결혼이 그걸 말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온전히 운영하기 위한 명령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끌어갈,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헌금이 바르게 드려지지 않고, 결국에는 엉뚱하게 핑계가 되니까, 이 사회가 결국 무너져가는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근데 2장에서 나타나는 유대 사회의 모습이 어땠냐? 2장 13절에. 그러니까 자기들은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 했는데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르기를 어찌 됨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내가 말해준 이 사회 구조 꼭 필요한 이거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거죠. 와서 헌물을 드리고 뭘 봉헌하고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지만 너의 삶에는 내 말씀의 가치가 온전히 이루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이 그래서 열심히 드리는 예배와 봉헌물을 받지 않으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너의 욕심 때문에 행하는 그짓거리들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정조를 잘 지킨 아내들을 버리고 떠난 것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결혼할 때 어떻게 서약했습니까? 정말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죽을 때까지 아끼고 보호해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이제 자신의 이 정력, 욕심, 이 성욕에 빠져서 이제 이 더 젊은 여자를 찾고 이렇게 결국은 그런 식으로 자기가 이런 거짓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아내를 거짓으로 몰아서 쫓아내버리더라는 거죠. 그 당시 여자들은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오늘날에는 뭐 페미니즘을 비롯해서 많은 여자들의 어떤 인권이 잘 올라와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이게 이제 점점점 성장하고는 있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한 문제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면서 이 모든 이들의 인권과 평등과 공평을 지켜야 되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존재들이 지금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 자기의 성적인 욕심을 위해 그렇게 아내를 쉽게 거짓으로 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막 생겼다라는 거예요. 요즘의 남편들, 아내들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모든 증인들 앞에서 맺은 이 혼인 서약은 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진지한 인격과 인격으로서 함께 이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행복하게 살아갈 진실의 고백인 거죠. 이 가정은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온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후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그 다음에 뭡니까? 가정이었어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이 구상하시고 만드신 그 첫 번째 그 기관이 바로 가정입니다. 2장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니까. 하나님에게는 영이 충만했어요. 오직 근데 하나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들었냐? 왜 이렇게 한 사람만 만들고 한 여자만 만들었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경건한 자손을 얻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가정은 이 인류가 존재하는 정말 중요한 시작점인 거예요. 진정한 사랑을 알게 하고 생명을 낳는 생명이 태어나는 그리고 거기서 자라는 중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공장에서 찍듯이 사람들 툭툭툭 찍어낸 게 아니라 오직 한 남자 그리고 한 여자를 택해서 이 한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의 이 놀라운 이 사랑과 이 안에 담긴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 이 역사는 천사들 같은 경우 이해도 할 수 없는, 그들은 말 그대로 정말 뭐 천사가 천사를 낳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존재들이니, 그래서 그 사랑, 그 어떤 희생과 아픔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배우는 거,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는 게 가정인데, 근데 이 요즘에 얼마나 이 가정들이 쉽게 무너지고 깨지고 있습니까? 과거 그 거대했던 로마의 멸망의 원인이 바로 이 가정 질서의 붕괴였다, 이렇게 적는 책들이 있죠. 많은 경우 로마 제국의 주된 쇠망 원인으로는 뭐 게르만족의 침입, 뭐 중앙 집권 체제의 해체, 뭐 기독교의 역량 등과 같은 정치적, 종교적 요인을 손꼽아 왔어요. 그러나 로마 제국의 융성과 쇠망을 집대성한 살아 숨쉬는 역사서로서 유명했던 그 로마 제국 쇠망사에서 그 저자였던 에드워드 기번이라는 사람은 대로마 제국이 멸망당한 것은 가정의 굴뚝에서 연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국의 몰락이 가정 붕괴에서 비롯됐다라는 점을 강조하죠. 당시 로마의 그 가게들은, 이 집들은 이 전쟁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세 부담을 과중하게 떠안고 있었고, 화폐 가치 하락에 따른 소득 감소로 가계의 재정이 피폐화돼 있었다고 그러죠. 거기에다가 그런 이 사회적 어려움을 뭐 무마시키기 위한 어떤 목욕탕 문화 같은 것이 성행해서 완전 도덕적 타락이 이 가정 붕괴를 이제 부채질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런 흡사한 현상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거예요. 가정은 가정인데 서로 진정한 가정의 기능을 못하는 그런 병든 가정들이 됐죠. 모든 가정들이 지금 은행 빚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어느 한 곳에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도미노 무너지듯이 그 사회 전체가 이제 파괴되는 그런 구조 속에 살죠. 거기에다가 성적인 개방 문화 때문에 가정을 통해 거룩한 생명을 낳게 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지금 아주 우습게 무너지고, 어린아이부터 아주 우습게 여기는 시대. 요즘에 이 성적인 것을 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부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성적인 하나님이 주신 이 기능이 어디로 갔습니까? 결혼 전에 다 그냥 이미, 심지어는 국민학교, 초등학교 애들도만 이 짓거리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오늘날 뭐 고등학교 같은 데 전부 커플이고, 그들이 자꾸 이상한 음침한 곳을 찾아들어가서 뭔 짓거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교사가 말할 정도의 이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과거 말라기 선지자가 외치던 시대와 달리 여자들 같은 경우 높은 교육을 받고 자기 생활을 스스로 하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된 환경도 불과 얼마 되진 않았죠. 우리 부모님 시대만 해도 여자들은 가정일만 하면서 남편이 벌어주는 월급만 가지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부부관계에서 너무 합당치 않은 대우를 받으면서도 스스로 독립의 힘이 없었던 약자 입장인 이 여자들, 어머니들은 모든 어려움을 참고 그 가정을 지키며 견디며 살아왔죠. 보호받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는 더더욱 그 여자들의 입장이 약자 중에 약자라고 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시대 남자들이 자신들의 정욕을 위해서 여자들에게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아서, 말하자면 자식도 잘 키우고 음식도 잘하고 몸매 관리도 잘해서 섹시해라, 이런 식으로 요구하다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여자, 가정과 삶에 충실한 이 조강지처를 내쫓을 버리고 젊고 섹시한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아주 못된 짓을 했다는 거죠.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외치는 게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사회 전반적인 이 분위기를 우리에게 상상케 해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와 너무나 흡사한 그 시대의 희생과 배려와 오래 참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된 이 가정들이 정력과 세상의 유행을 따라 쉽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었는데, 이런 지적이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우습게 여기고 세상을 흉내내며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16절, 나는 이혼하는 것을 싫어한다. 자기 아내를 내쫓는 것은 살인과 똑같은 흉악범죄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욕을 억제해라. 어느 누구도 자기 아내를 내쫓지 말아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 중에서 제1차 관계가 결국 남녀관계 아닙니까? 근데 이 관계가 그래서 문란해지잖아요? 그럼 모든 게 다, 가정 자체가 형성이 힘들고 경건한 자선이 나오질 않죠. 그래서 아직 미혼인 젊은이들이 착착 기억하고 들어야 돼요. 육체적으로 가장 강한 욕구가 발달되는 10대, 20대 시기에 오늘 우리 사회는 30대가 되도록 지금 공부에 매달려야 되고 그래서 결혼 연령이 점점 뒤로 밀려가면서 결국 서로 한 가정으로 한 부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적인 관계를 쉽게 하는 그런 문화가 돼버렸어요.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 세상 문화 때문에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훈련된 우리 이 하나님의 이 자녀들, 청소년들, 청년들조차 그런 사람의 본능적인 욕심, 욕구, 음욕에 휩쓸리는 유혹을 받아서 쉽게 무너지고 순결을 잃어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금 육체적인 경건을 지키지 못하면 거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근데 이미 가정에 대한 그 중요성을 모르니 뭐 가정은 생각하기도 전에 그저 자기들의 욕심과 음욕과 여기에 다 빠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자신이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 마련이고 더 나아가서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법칙까지 잘못됐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끌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사랑이다 이란 소리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교회 강단에서 말해라. 동성애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해라. 이렇게 우겨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유무원의 압박을 바르게 말씀대로 전해야 되는 그런 자들에게 그 자꾸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면서 결국 많은 목사들이 타협하고 있는 거죠.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뭐 혼전 선교도 젊은이들에게 어쩔 수 없는 현상 아니냐. 뭐 여러 가지로 타협하며 분명히 잘못된 길을 걷는 이들에게 괜찮다는 식의 의미를 자꾸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타협과 변명이 결국 로마를 망하게 했고 하나님이 새로 살려놓은 이 포로 귀한 공동체도 그렇게 무너뜨리듯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좀먹는 일들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가정인데 가정이 무너지니 그게 음욕으로든 뭐로든 무너지니 이게 점점 곤란한 그런 시대로 흘러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2장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읽고 서서히 세상과 타협한 유대민족들에게서 나타나는 죄악들을 보여주면서 그에 대해 너무도 당당하게 하나님께 따져들고 합리화하는 이런 이들의 이런 이 그릇된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3장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간절한 말씀에 대한 반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7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뭐라고 우리가 어떻게 언제 떠났다고 어떻게 돌아가란 말입니까? 뭐 우리가 뭘 도둑질했다는 겁니까? 그 하나님이 그는 곧 이것은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계속 이런 얘기들이 반복되죠.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내 말을 들으면 떡 주고 아니면 저주를 퍼부겠다. 이게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준비하신 그 기쁨의 복을 제대로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참된 축복과 생명의 길은 오직 그 길밖에 없어요. 창조주가 말씀하신 그 길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 나로 말미암지 않거나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라고 말한 것도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 그 의도를 바르게 알고 기쁨으로 약속하네. 우리가 거해야 진정한 복된 길을 걷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신 명령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 당장은 뭐 현실적으로 힘들어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결국 축복을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다. 영생의 길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세상과 세상의 문화와 자신의 욕심과 게으름과 타협하지 말고 말씀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온전한 11조와 헌금은 결국 우리 각자가 하나님 뜻 안에서 바르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온전한 헌물이 드려지지 않으니 말씀을 맡아 바르게 전해야 되는 제사장들이 배고픈 마음이 자꾸 딴 눈을 한눈을 팔게 되는 거죠. 레위지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해야 되는데 당장 자기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 먹고 살기 위한 것으로 다 치우치게 되더라는 자신들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 타협하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자기들끼리 적당히 그냥 이제 안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도 않는데 세상을 닮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는 그런 집단이 되고 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공동체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맡은 열방의 제사장이다라는 사명을 잊어버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사명을 알게 하는 하나님께 막 덤벼들고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며 폭력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은 아니어도 마음속으로 이미 하나님의 법을 떠났고 더 이상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심으로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시는데 뭐 당신이 우리 언제 얼마나 사랑했다고 내가 뭘 떠났다는 거야? 난 늘 교회에 있었어요. 난 예비 성금 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 하나님이 뭘 말할 수 있겠어요? 침묵하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4장 하나님은 당시 이런 상태에서 늘 변함없이 말씀하시던 그 약속을 되새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약속 기준으로 계속 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걷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이제 앞으로 너희는 그렇게 가도 나는 이 길을 걷을 거야. 이걸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시면서 당신의 일로 묵묵히 들어가시죠.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다 타버릴 거라는 거죠.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이 그렇지 않은 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걷는 자만이 영원하다. 거기가 반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들은 지금 새롭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고요. 이 말씀들이 전하는 핵심은 항상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 드러난 그 약속들을 계속 말씀하셨던 그 분명한 기준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되는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시내산이죠.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당신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맺으신 그 언약, 거기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구약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바로 여기 아닙니까? 단지 구약의 출애굽 사건만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백성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이끌어갈 이 근본적인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으로 인해 그 구약의 역사가 우리가 살핀 것처럼 그렇게 흘러간 거예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헛된 길로 가고 헛된 길로 간 걸 끌어들이고 다시 헛된 길로 가고 이런 것들이 계속 그 역사의 방향이 그렇게 막 우왕좌왕했던 거죠. 그래서 5절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당신이 그래서 할 일을 말씀하시는데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일단 여기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10절과 14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거는 분명한 거죠. 그러면 엘리야가 오기 전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오기 전에 이런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이 왔다는 건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데 결국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그럼 뭐가 될까요? 바로 이제 AD 70년 로마의 그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 사건, 100만 명 이상이 죽는 그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미 역사가 흘러간 우리가 후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알게 된 거라고요. 이 5절에서 보내시겠다고 엘리야가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얘기를 열기 위해 등장하는 세례 요한인 것. 그렇게 본다면 여호와의 두려운 날이 바로 로마에 의해 무너지는 그런 날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 축복된 삶을 살도록 언약하시고 천년의 세월이 흘려도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그릇 행하여 자기 길로 가기에 하나님 더 이상 이 말씀을 못하시고 이제 선지자 엘리야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보내셔서 온전한 당신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쏟아놓으시는 그 약속을 하시면서 침묵하시고 실제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전체 사건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은 아주 단호한 분이신데 그런데 참 마음이 약하신 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라 사랑 자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배은망덕한 이 흙먼지밖에 되지 않은 존재들이 당신이 창조하신 조물주를 배반하고 교만하게 덤벼들며 모욕할 때 하나님은 정말 분에 올라서 그냥 그들을 전봉에 먼지로 만들어버리지 않으셨죠. 또 참으세요. 오래 참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회복의 기회를 또 기다리십니다. 창조의 때도 하나님의 소망은 창조된 인간들이 복된 삶을 살라. 그게 하나님의 유일한 명령이었죠. 그리고 자기 길로 죽어가, 자기 죄로 죽어갈 뻔한 백성들을 다시 살려서 애굽에서 구원해서 시내산에서 하신 약속, 신명기 약속도 결국은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한 삶 살아라 그거였어요. 그리고 지금 말라기, 이게 구약의 마지막 말씀도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나는 변하지 않았어. 내가 너희가 약속한 그 약속은 영원한 거야. 여기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더 이상 이 백성들의 이 거품 물고 댐벼드는 이 모습 때문에 더 이상 무슨 말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자, 이런 가슴 아픈 슬픈 대화, 하나님의 천년의 사랑이 이런 지하에 이렇게 묵살당하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을 보여주는 책이 말라기서입니다. 근데 이 여기서 보면 11조에 복 받는다. 이건 아니죠.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11조 땡전 하나 안 떼먹고 철저하게 바치고 안식일을 그렇게 철저히 지키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이들을 향해 예수님 뭐라고 오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대로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물론 11조나 첫 수입 같은 거는 당연히 바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구조가 이어져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근데 11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마음 중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받을 욕심으로 이걸 바치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걸 주겠지 이런 식이 되는 것은 이게 온전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 그 선한 의도를 알아서 우리 마음을 나고 목숨을 나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 결국 뭐 하는 거예요? 그저 그냥 종교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구약의 말라기, 이 구약의 끝 말라기. 결국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그 이후 이제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시는 그런 타이밍이 올 때까지 400년 동안 아마도 하나님은 가슴 아픈 눈물을 흘리셨을 것 같아요. 이 녀석들이 곧 돌아와야 되는데 탕자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깊이 만나서 매일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진심이 드러나는 그런 거룩한 성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진심에 대해 더 깊이 묵상하고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푼 꿈으로 시작된 이 세상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함으로 주신 자유지를 가지고 자기 생각과 욕심대로 선택함으로 타락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홍수 심판 후 새롭게 시작된 세계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 믿음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다시 꿈을 꾸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죽어갈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구원해서 시내산으로 저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그런 거룩한 삶의 길, 하나님 나라를 세밀하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서 이 열방 속에 빛된 백성,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제사장, 거룩한 생명의 길을 알리는 존재로 살아가라 라는 사명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온 열방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길이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바로 그 나라를 어디에 세웠어요? 가나안, 어딥니까? 거기가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그 이 꼭지점 아닙니까? 세계가 통하는 그 길목, 가나안의 그 약속의 땅에 그들을 보내신 거죠. 그리고 저들이 그 역사의 과정에서는 다른 길로 갈 때마다 아니야, 이 약속을 우리가 지켜야 돼 라고 하면서 계속 온전한 길로 이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폈던 말라기의 이 시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 상실해서 더 이상 하나님과 대화가 불가능한 시기까지 하나님은 저들을 어떻게 대하고 저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어떤 마음으로 이들을 인도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진심, 그 의도를 우리가 차분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라기서에는 겉으로는 자기들이 꽤 종교적이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 중심이 어떠하고 하나님께서 결국 저들과 대화조차 할 수 없는 침묵길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들의 삶의 태도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과 너무도 흡사한 이 삶의 태도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태도에 대해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그 마음을 반드시 볼 수 있어야 되고 만나야 돼요. 단지 11조 잘 내면 복준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그 중보자의 존재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신가를 파악해야 됩니다. 감사할 것은 마치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너무 실망하여 절망스러울 때도 침묵하고 혼자 우시지만 결코 그 자녀를 버리지 않고 바르게 서기를 끝까지 바라고 기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너무도 황당한 소리를 들으시면서 심판의 칼을 드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을 근본적으로 바르게 구원하여 온전하게 이끄실 그 준비를 하시면서 침묵하시지만 저들이 다시 하나님의 진심에 귀를 기울이기까지 노심초사하시는 것. 이거에 대해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가 예수님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단지 구약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다시 신약의 역사를 통해 더더욱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 감사하십니다. 그리고 4장 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내 위와 세운 나의 언약을 항상 잊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 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건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베푸신 이 하나님의 언약, 이 약속을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인격적인 관계로 늘 다가오시는데 나는 늘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하며 항상 아주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결국 내 뜻대로 내가 움직이는 우상처럼 만들어왔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종교적인 규율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평강을 위해 피조물들의 살아갈 길을 신에선 언약으로 알게 해주신 것 잊지 않고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 진의를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구약 4000년 동안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심판과 분노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은혜로 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인 어떻게 보면 밋밋해 보이는 이 구약 역사의 마무리 속에서도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큰 외침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걷는 우리가 될 것을 또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